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한 양국 간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3월에 16만 5천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협상 대표가 9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동맹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에 또 행정부에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이런 탄탄한 이런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자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은 것인데요. 윤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윤 기자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자의 질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를 방어할 나라가 없다는 취지로 했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예.
윤 대통령이 바로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미국 조야나 미 상하 양원 그리고 행정부에 강력한 지지가 있다. 그리고 따라서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미한 동맹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접근 그리고 대북 핵협상 등에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최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이제 재집권 당선이 될 경우에 한국, 일본,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문하고 나설 공산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그 개인 자체가 한국, 일본, 나토 같은 동맹국들이 미군을 주둔시켜서 안보를 보장받으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충분치 않게 조금만 낸다.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트럼프 그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또 트럼프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그전 대통령이 과거 이제 그 재임 시절에 한국을 겨냥을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5배, 그러니까 당시 그때 한 한국이 10억 달러를 냈으면 50억 달러, 그러니까 5배를 더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임기가 끝나면서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당시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만일 이번에 그 11월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 당선이 될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그 한국에 대해서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다만 이것은 지금 시점에는 좀그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야말로 11월 대선에 당선이 돼야 이제 이것이 존재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제일 지금의 관건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도 앞으로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기존의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연합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역시 주한 미군 철수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예.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그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번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 대선 캠프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 가운데서 관심을 끄는 대목을 일부 좀 소개해 드리면요.
네.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면서 미국 대북 정책의 초점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군비 통제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은 미국의 주요 위협이 아니며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의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 통제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환에 찬성하며 이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이런 그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하나같이 미한 동맹 관계에 큰 파장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불편한 관계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발언 잠깐 다시 들어보죠.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그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아, 이거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그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크게 봐서 아마 두 가지의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외교적 무대에서 대응인데요. 이것은 벌써 지난 2년간 그 한국 정부가 쭉 해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국제법을 어긴 불법 행위고 이를 미국, 나토, 유럽 등과 함께 규탄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은 하지 않지만 인도적 지원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외교적 활동인데요. 이것은 뭐 지난 2년간 해왔던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이제 기조로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인데요. 무기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이 상당히 그 뛰어난 그리고 그 훌륭한 무기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무기를 대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의 인접국,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나라에 무기, 탄약, 전투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이런 그 인접국에 그 무기 지원을 해서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아마 그 러시아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아마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것은 그 지금 한국이 가장 그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전투기, 또 잠수함, 인공위성, 뭐 탱크 이런 첨단 무기와 기술을 대주는 것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 채널을 통해서 만일 당신네들이 진짜로 북한에게 그런 무기를 대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령 뭐 식량을 주거나 이런 거는 좋지만 무기나 이런 첨단 무기는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주제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얘기로 좀 건너가 보죠.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 궁에서 7일 취임식을 갖고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금과 같은 이 상황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뭐 변할까요?
예,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 전문가들은 대체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조만간 끝날 조짐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2년 2개월 전에 개전 초기였죠. 이 서방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조기에 우크라이나 침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서방의 경제적 제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정된 무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어쩌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고 러시아에 이것이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상황은 지금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악화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은 주로 중국과의 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고 또 유가가 그 인상되고 있는 이것도 영향이 있고요. 또 중국과 그 러시아가 손잡은 상황에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서방에 대립되는 국가들에 말하자면 연대인데요. 이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가 강해지면서 이 러시아가 사실 입지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당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평화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러시아가 물러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입지가 나빠지지 않고 또 경제도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 87.28%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5연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15일에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는데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최근에 그 다섯 번째 오선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첫그 해외 방문국으로 이제 중국을 선택을 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의 압박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더 덧붙이자면 푸틴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이란 등 일종의 그 반서방국과의 그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들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북한의 그 중국의 지원인데요. 중국은 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는 있진 않지만 무기 생산에 꼭 필요한 그 물자, 전자 부품, 그러니까 이중 용도 물품, 그러니까 민수용으로도 쓰이고 무기 생산에도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예.
상당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시간에도 포커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베이징을 방문한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시진핑 주석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에게 압박한 것, 그 주문한 것 중에 가장 핵심 문제가 이 같은 그 이중 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주지 마라. 만일 이것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 우리는 중국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푸틴 대통령의 그 중국 방문에서도 푸틴이 가장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그 이중 용도 물자를 계속 공급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도 이기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밀착하고 강화하자 이런 메시지를 낼 텐데요. 중국이 이 같은 주문에 어떻게 나설지, 어떤 그 입장을 취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푸틴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평양까지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예.
물론 이 푸틴 대통령이 앞서서 15일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15일에 중국을 방문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크렘린 쪽의 공식적인 발표를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5월 후반부에 가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이 크렘린 궁 대변인은 이 방문 날짜는 적시에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고 중국 외교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그러니까 좀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건 사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평양 방문 초청을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확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올해 안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미 작년에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요. 이 방문들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일정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방문을 하는 김에 평양도 같이 방문할 가능성. 왜냐하면 평양과 베이징이 굉장히 근거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중에 아니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올해 안에는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잠수함, 인공위성 같은 첨단 무기와 기술을 받기를 원하는데, 러시아가 과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까요?
네, 이것이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문제인데요. 지난해 그 7월부터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그 무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약 9천 개의 컨테이너를 그 주고받았고요. 북한은 컨테이너에 약 300만 발의 포탄을 수출을 했고, 러시아는 이 컨테이너에 식량과 각종 그 물자를 다시 북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전투기, 잠수함, 인공위성 기술, 이런 무기나 이제 기술을 주느냐, 이런 것인데요. 정찰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실패를 했다가 11월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아마 그 인공위성 기술을 준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인공위성 기술은 좀 주지 않았느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나 다른 것, 예를 들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전투기, 잠수함, 핵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건과 관련되는 조짐,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전략 무기를 주는 것은 러시아로서도 좀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느냐. 북한이 요청을 해도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줄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잠수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러시아는 핵잠수함 이런 것이 있는데, 핵잠수함 이런 것을 그 기술을 북한에게 준다고 해도 북한이 이거를 자신의 기술로 그 핵잠수함을 만들 재주가 없습니다. 기본 인프라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 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러시아가 준다고 해도 북한이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 전투기나 그 첨단 기술 문제가 러시아의 그 북한 의존에 달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전쟁이 악화돼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이 그야말로 절실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러시아로서는 꺼리는 전투기나 각종 그 기술을 북한에게 주면서 포탄을 얻으려 할 것이고 그럭저럭 끌어갈 만하다 그러면은 아마 그 최첨단 무기 이런 것은 그 북한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 3월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 이 기구가 해산이 된 건데, 자,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을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 핵보유국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언급이나 발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지금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그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네.
이들 나라들의 전례를 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등의 묵인이 바로 비공식 인정으로 그 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그런 그 말하자면 입장 변화의 과정이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이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말하자면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요, 러시아와 중국은 당초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매번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말하자면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적대관계에 있고 또 중국도 미국과 대립관계로 치달으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 또는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고려해서 이 북한의 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례가 사실 굉장히 드물었다. 아예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없지 않은데요. 실제로 미국 내 일각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북한과의 핵협상 목표를 핵 군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 북한의 핵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관심이 수그러들고 사그라든다거나 또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북한은 갈수록 말하자면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러시아가 유엔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힌 데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백악관은 러시아가 3월에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의 말 들어보시죠.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
커비 보좌관은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면서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자, 백악관이 통상 이런 제재 위반 사례를 잘 발표를 안 하는데요.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예, 굳이 그 배경을 보려 한다면 이 4월 말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러시아가 이제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으로서 임기 연장에 대해서 거부권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과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기 연장에 반대한 러시아의 의도가 제재를 예사롭게 위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유류 수송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북결의,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3월에 정제유 16만 5천 배럴을 북한에다 보냈다는 것인데요. 이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가 어떻게 되고 이 양은 지금 3월에 보냈다는 양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017년에 이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취했는데요. 당시에 대북 제재 결의를 보면 국제사회가 유엔이 허용한 것은 북한에게 연간 원유 같은 경우요. 정제가 안 된 것이죠.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만 주고 정제유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 같은 정제유는 연간 50만 배럴만 줘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백악관이 밝힌 것이 이제 내용이 3월에 16만 5천 배럴을 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월 한 달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매달 이 정도 양을 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그것을 곱하기 12 그러니까 올해 매달 이렇게 16만 5천 배럴 줬다고 하면 올해 78만 배럴을 주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제유 연간 한도액이 50만 배럴이니까요. 한 28만 배럴 정도를 위반해서 러시아가 그 더 많이 주는 거고요. 원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0만 배럴 주게 돼 있는데 중국이 그 지하 송유관을 통해서 북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하 송유관을 통해서 주는 양을 잘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걸 참 그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러시아가 이렇게 그 정제유를 북한에게 주고 이것이 위반량이라 할지라도 북한이 사실 그 한 해 그 기름을 쓰려면 한 900만 배럴 정도 필요한데 올해 매년 이 정도 양을 준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제유 78만 배럴이면은 그렇게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반한 건 틀림없지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위반을 해서 주는 거는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에너지난이 이것을 해서 말끔히 풀리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전투기가 지난 4일 한반도 서해 인근 공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호주의 헬리콥터 전방에 섬광탄인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좀 최 기자가 전후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4일 그 한반도 인근 서해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유엔 안보리 그 대북제재 위원회도 아직 살아있지만 요번에 활동이 중단된 것은 전문가 패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감시 활동도 계속되고 있는데 당시에 그 호주 해군 소속 구축함인 호바트 함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떠서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그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항공기가 그 호주 헬리콥터 앞에 그 한 300m 근처까지 접근을 해서 헬리콥터 앞에 성광탄 영어로 이제 플레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 이런 것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호주 헬리콥터가 무슨 뭐 파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해상에서 또 공역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 당국이 이 사건이 나고 나서 호주의 국방장관 그리고 호주의 총리가 나서서 중국을 강력 비난을 했고요.
네.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사실 중국의 입장이 나왔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 측은 오히려 호주가 중국 영공에 접근해서 도발했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호주의 군함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이라는 기치를 건 채 중국 영공에 접근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도발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와 주의 환기 목적에서 중국군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와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특히 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호주의 위험을 무릅쓴 처사에 대해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 이 얘기는 이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를 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사실 중국과 호주가 인도태평양 그 해역에서 그 말하자면 갈등을 빚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협상 대표가 도쿄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 관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를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무슨 문제를 논의를 했을까요?
예, 그 두 사람은 사실 지난 2월에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미국 국무부의 그 보도 자료를 보면 극히 원론적인 부분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논의했을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무부의 보도자료는 이 정박 고위 관리가 류샤오밍 특별대표와 만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말하자면 지적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면서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요. 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비판을 정박 대북 고위 관리가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박 고위 관리는 또 미국이 북한과 대화 외교를 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류샤오밍 대북 특별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사실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흥미있는 소식이 있었는데 한국의 전 국회의장이 8일 도쿄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일본과 북한이 제3국에서 두 나라의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뭐 이 문제와도 뭐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그 추정 관측도 있습니다. 그 한국의 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8일 도쿄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일본이 그 아시아 의회 장소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북일 정상회담을 그 교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북일 간의 그 접촉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과 협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양국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아시아 모초에서 제3국에서 만나서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한국 정부에게 잘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사전 협의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 안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그 관계가 그 악화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그 3월 26일 날 북한의 그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당시에 그 일본과 그 어떤 접촉이나 교섭도 안 하겠다, 거부한다 이렇게 공식으로 밝혔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이 같은 담화 뒤에도 북한과 일본 간에 만난다면은 아마 상당히 무슨 모종의 그 물밑 접촉이 있고 그 이것이 계속 진행 중이고. 특히 그 일본이 그 한국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 알리고 접촉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뭔가 그 물밑에서 북한과 일본 간에 상당히 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교섭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그 관측은 있는데 아직 그 어느 쪽도 그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정제유를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협상 대표가 도쿄에서 만난 배경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계 미국인 여성 작가 우의련 씨를 소개합니다. 이 퓰리처상은 언론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인데요. 지난 6일 미국 컬럼비아대 퓰리처상 선정위원회가 올해의 수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우의련 작가가 20여 개 부문 가운데 전기 부문에서 공동 수상자가 됐습니다. 우 작가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Master, Slave, Husband, Wife,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의 소설은 지난해 피플지와 뉴욕타임스 신문, 스미스소니언 매거진이 2023년 최고의 도서 10선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의련 작가의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는 19세기 노예로 살았던 윌리엄 크래프트와 엘렌 크래프트 부부의 사랑과 탈출 여정을 담은 실화인데요. 우 작가는 자료 검증과 역사 고증을 거쳐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우 작가의 노예 주인 남편 아내가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에 대해 소설적 세밀함으로 그려내 몰입도를 높이며 연구, 스토리텔링, 공감, 통찰력 부문에서 모두 뛰어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작가는 이민자 가정에서 나고 자라 예일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박사를 받았고요. 현재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자, 우의련 작가를 만나보시기 전에 노예와 주인, 남편과 아내, 노예로부터 자유를 향한 여정의 내용 잠시 만나보시죠. 책을 출간한 사이먼 앤 슈스터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1848년 젊은 노예 부부인 엘렌과 윌리엄 크래프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자유로의 여정을 이뤄냈다. 주인과 노예로 가장한 그들은 부부로서 사랑하며 조지아주의 노예제로부터 북부의 자유주로 향하는 1600km의 여정을 감행했다. 엘렌은 노예였던 어머니와 어머니의 주인 사이에서 태어나 피부가 밝았는데 이를 이용해 농장주 장애인 남성으로 변장했고 남편은 농장주로 변장한 아내의 노예가 됐다. 그들은 증기선, 마차, 그리고 기차를 타고 대담하게 이동했다. 때로는 노예 상인, 군 장교, 심지어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주인 친구들을 피해 도망쳤다. 그들의 모험 이야기는 크래프트 부부를 유명인사로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들은 뉴 잉글랜드를 가로질러 또 다른 1600km를 여행하며 프레더릭 더글라스와 윌리엄 웰스 브라운 같은 당대 최고의 노예 폐지론자들과 함께 연설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다. 1850년에 새로운 악명 높은 도망 노예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미국인은 크래프트 부부와 같은 도망자들을 고발했고 그들은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하게 됐다. 조지아에서 온 노예 사냥꾼들을 피해 그들은 미국을 떠나야만 했다.
네, 책 내용을 간략하게 들어보셨는데요. 지난 2월에 진행한 인터뷰 들어보시죠. 자, 우의련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우의련입니다. I am a writer. I'm a writer.
안녕하세요. 우의련입니다. 저는 작가이자 연구가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뭐 거의 7년의 자료 조사 연구 과정을 거쳤다고 하던데요. 그 여정을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So I read the story because it was assigned to me as homework when I was in graduate school.
대학원에 다닐 때 숙제로 이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크래프트 부부가 1860년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한 60페이지 정도였는데 모험과 사랑, 신앙, 그리고 자유를 향한 서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향한 서사시였죠. 저는 이 이야기를 놓을 수도,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책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윌리엄과 엘렌 크래프트에 관해 더 알고 싶었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 이들을 이 여정으로 이끌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 자료에 파고들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를 매우 놀라게 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기록해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동시에 책을 써나갔다고 들었는데요. 역사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여정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역사란 것은 제게는 어떤 천성 같은 거예요. 기자님이 뉴욕타임즈 등에서 제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언급하셨지만 수년 동안 제 이름을 구글에 입력하면 일연스님 이름이 나왔어요. 바로 한국 최초의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쓴 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일연스님은 원조 일연이고 저는 다음 일연으로서 또한 역사를 쓰고 있어요.
참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런데 노예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에서부터요. 혹시 작가가 미국 사회에 어떤 인종 갈등 문제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까 궁금증이 들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책에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 중 하나는 이 책을 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거대한 억압의 범죄 측면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 문화와 다양한 역사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But you asked about the title.
제목에 관해 물어보셨는데 제가 미국인 청중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청중이라면 좋아할 만한 건데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한편의 미국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정말로 제목으로 붙이고 싶었던 것은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그리고 미국의 정 이야기였어요. 사랑에 관해 말할 때 정이라는 개념이 정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제목을 붙이진 못했지만 동화 같은 사랑보다 정이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고 느껴요.
네, 자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언제부터 책을 쓰고 싶으셨나요? 언제부터 작가가 되고 싶으셨을까요?
I guess I've always loved stories.
저는 책을 읽을 수 있기 전부터 항상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곤 했죠. 가족들로부터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이야기꾼이셔서 잠들기 전에 온갖 종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대부분은 한국 민담이었지만 어떤 이야기는 정말 한국 민담인 줄 알았어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개미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되니까 개미는 먹을 게 다 있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프랑스어로 읽은 장드라 퐁텐의 두 곤충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한국의 전래동화라고 생각해서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얘기를 했더니 한국 얘기가 아니라고 하셨죠. 어쨌거나 저는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죠. 그것은 항상 저에게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I grew up in Cambridge, Massachusetts, which is where I'm living right now. And I guess
지금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보통 한국인 부모와는 좀 다르셨어요. 아버지는 건축가이시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인데 부모님은 엄격하지 않았고 매우 관대한 분이셨어요. 정말 두 분 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몇 시간씩 연습을 할 때면 저는 책을 읽거나 밖에서 놀곤 했죠. 저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박사의 이름을 딴 학교에 다녔는데 그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이 학교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반기고 자신의 출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역사를 공유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학교였죠. 그래서 오히려 이 학교에서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제게 자부심의 원천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에 관해 얘기하고 칠판에 한국 지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선생님이 아름답다며 일주일 내내 붙여두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아계 여성 작가로서의 미국에서 경험은 어떠신가요?
There are times, I guess, where I have been conscious of being
작가로서 소수계에 속한다는 것을 의식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책 행사나 책 축제에 갔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주로 백인 관객이 많았고 축제 후 파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방에 다른 유색인종 작가가 한 명 있었는데 우리는 그 방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와 나 둘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과 피부색을 가리키며 우리 둘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게 다라고 표시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글쓰기의 유형과 제가 말하는 역사는 미국 학자로서 제 작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인종이나 성 정체성 면에서는 따로 보지 않아요. 아마 그래야 할지도 모르지만요.
네, 기억에 남는 여러 일 중에 한 가지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When I was in graduate school, not long after I read the story,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묵의 소리라는 영화 촬영을 돕기 위해 실제로 한국 로케이션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대실 깁슨, 김대실 감독님과 함께 일했던 경험인데요.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 위안부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의 삶을 다룬 책 침묵의 소리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난 가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애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작품과 그녀가 제 작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김 감독님은 생존자들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김 감독님이 그러시더군요. 할머니들이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인터뷰를 해왔고 그들과 함께 앉았을 때 그들은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와 성폭행 경험의 끔찍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외우듯이 자동 조종 장치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김 감독님이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끔찍하고 충격적인 시기가 오기 전에 할머니의 삶이 어떠셨는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느냐고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시고 되물으셨대요. 나에 관해 알고 싶어요? 내 어린 시절에 관해 알고 싶어요? 이렇게요. 이전까지 할머니를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이 위안부 경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는 매우 놀라웠던 것이죠. 그래서 김 감독님은 한국 역사의 끔찍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는 생존자들과의 전례 없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 감독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과 비슷한 정신으로 크래프트 부부의 이전 삶은 어땠는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사랑은 어땠는지, 그 이후의 경험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극적인 중간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의 총체, 전체 그림을 보자는 것이죠.
네, 참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 경험이 또 작가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또 상당히 많은 독서 이벤트를 열고 독자들을 직접 만나고 계시는데요. 요즘 독자들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ell, certainly the youngest generation of readers seem to be changing.
확실히 젊은 세대의 독자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있고 훨씬 더 빠르고 짧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 경험은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세대가 이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사용해 이야기를 전달할지 보는 것이 매우 기대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끝으로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Write a lot and write as you speak.
많이 쓰고 말하는 것처럼 쓰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두려워하거나 글쓰기를 싫어해요 라고 말하면 저는 당신은 정말 좋은 이야기꾼이에요 라고 하면서 최근에 들은 가십거리, 소문을 들었던 것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당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특징과 그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모든 것을 매우 생생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신이 방금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말할 거예요. 그것을 기록으로 글로 옮긴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말이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음원톡, 뉴욕타임스 등 여러 매체가 2023년 최고의 도서로 선정한 책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를 집필한 우일현 작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의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I be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ET, bet, 내기를 걸다 라는 뜻인데요. I bet 이라는 뜻은 내기를 걸 만큼 나는 확실하다, 단언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bet의 정확한 의미와 활용법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bet it will rain soon.
틀림없이 금방 비가 올 거야.
I bet it will rain soon.
돈을 걸 만큼 자신 있다는 의미로 틀림없다, 장담한다, 분명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I bet it will rain soon.
비가 올 것을 장담합니다. bet이 사용된 다른 문장 들어보시죠.
I bet he likes the noodle.
나는 그가 국수를 좋아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I bet he likes the noodle.
또 어떤 경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I bet our team will win.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I bet our team will win.
또 어떤 때 I bet을 사용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짜증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He's late for class again. I bet he will have another sad excuse.
그는 또 수업에 늦네요. 분명히 슬픈 변명거리를 가져올 게 틀림없어요.
I bet his teacher is not happy about that.
그의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또 미국인들은 I bet이라는 표현을 친근하거나 재밌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문장 들어보시죠.
I bet I can beat you to the top.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긴 계단의 맨 아래층에 있고 꼭대기까지 경주하기 원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bet I can beat you to the top.
틀림없이 나는 꼭대기까지 너를 이길 수 있어.
I bet you can't beat me to the top.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장담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bet I can beat you to the top. I bet you can't beat me to the top.
이 표현은 결과의 확신을 재밌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bet you will join me again soon for more English lessons.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은 제 영어 수업에 또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I bet you will join me again soon for more English lessons.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VOA 매일 영어. 오늘은 I bet, 확신한다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